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 리치 밸런스. 그는 술집에서 멕시코 전통음악 라반바를 듣곤 로큰롤로 바꾸는데요. 이 곡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죠. 굉장한 인기로 순회 공연을 다니던 중 리치 밸런스는 비행기를 타기 전 형 밥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보러 시카고에 오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7년 개봉한 루이스 발데스 감독의 미국 영화 라밤바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에 라밤바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로큰롤 전성기인 1950년대 멕시코계 미국인 가수 리치 밸런스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을 흥겨운 멜로디와 감미로운 발라드로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부각시켜줬는데요. 영화 라밤바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1957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16세의 청년 리치 밸런스는 과일 농장 캠프에서 어머니 코니와 사고뭉치 이복형, 밥과 함께 살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 리치의 소원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인이 돼 가족들과 예쁜 집에서 사는 건데요. 리치는 밴드에 입단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만 기회는 찾아오지 않고 어느 날 어머니의 소개로 군인회관에서 프로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리치는 공연을 거듭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이를 눈여겨본 할리우드 골드스타 스튜디오는 녹음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싱글곡 커먼 레츠고는 히트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편 리치는 새로 전학 온 부잣집 딸 도나와 사랑에 빠지는데 리치는 도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상심한 리치는 도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떠올리며 만든 곡 도나를 들려주는데요. 그리고 첫 TV 무대에서 이 곡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꿈에 그리던 가족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도나와 재회도 하게 됩니다. 한편 리치는 멕시코의 결혼식에서 많이 연주되는 전통민요 라밤바를 로큰롤 버전으로 불러 공연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로큰롤 스타로 급부상하는데요. 하지만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밥은 동생 리치에게만 관심을 갖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리치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매일 밤 비행기 사고 악몽에 시달리던 리치는 추운 겨울날 공연을 마친 뒤 동료 가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락하고 리치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보 디들리의 Who Do You Love? 당신은 누굴 사랑하나요? 였습니다. 이 영화는 빌 보든, 테일러 핵포드가 제작하고 루이스 발데스가 연출하고 직접 각본을 썼는데요. 17세의 요절한 미국의 로큰롤 가수 리치 밸런스의 짧은 생애와 음악을 그린 청춘 영화입니다. 1950년대 중후반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의 리치 멜런스는 가수 겸 작곡자이자 기타 연주자로 멕시코 민요, 라밤바를 락의 느낌으로 편곡하고 리듬감을 더해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치 멜런스는 멕시코계인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스페인어 발음이 서툴렀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도움으로 스페인어의 이 곡을 겨우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음악적 역량을 선보인 리치 밸런스의 짧지만 강렬한 생애를 라밤바는 그렸습니다.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의 훌륭한 연기와 루이스 발데스 감독의 연출, 리치 밸런스의 히트곡을 잘 재현해낸 멕시코계 밴드인 로스 로보스의 음악, 이렇게 3박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인공 리치가 처음 녹음실에서 녹음하게 된 노래인데요. 아주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선사하면서 사랑이 시작되죠. 영화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로스 로보스의 We Belong Together, 우린 연인 사이예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라밤바 주인공인 리치 밸런스 역은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가 맡았죠. 에사이 모랄레스, 로잔나 드소토, 엘리자베스 페나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필립스는 라밤바 외에도 커리지 언더 파이어나 스탠드 앤 딜리버, 영 건스 등에서 연기파 배우로 인정을 받았죠. 미국 캘리포니아 델라노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며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영어를 공부한 루이스 발데즈 감독은 대학 재학 중 연극에 관심을 갖고 배우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권익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81년 40년대 LA를 배경으로 첨예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뮤지컬 가무국 주투스트로 데뷔해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1987년에는 요절한 천재 로큰롤 가수 겸 작곡가 리치 밸런스의 영화 라밤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노래 듣고 옵니다. 리치 밸런스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도나와의 사랑이 식어갈 즈음 리치 밸런스가 공중전화에서 도나에게 불러주는 곡이죠. 영화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도나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라밤바의 실존 인물인 리치 밸런스는 1950년대 후반 멕시코 이민자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멕시코계 부모를 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팝 가수였죠. 1959년 2월 3일 바쁜 콘서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소형 전세기로 아이오와주에서 노스다코타주 파고로 가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리치 밸런스는 만 18세를 두 달 남겨놓은 만 17세의 청소년 아이돌이었고 이 운명의 비행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떠오르는 스타였던 버디 홀리와 빅 바퍼라고도 불렸던 JP 리처드슨이란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 탑승 인원 4명 모두 사망했고 추락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라밤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당시 라밤바, 이 영화는 크게 히트했고 영화의 타이틀곡이었던 라밤바 역시 1987년 8월 29일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게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라밤바 주제곡이죠. 로스 로보스의 목소리로 라밤바 듣고 옵니다. 영화 라밤바엔 천재 로큰롤 가수 리치 밸런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로큰롤이란 뭘까요? 로큰롤은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 후반에 생겨 미국에서 발전된 대중음악 장르인데요.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이 연주했던 블루스, 재즈, 가스펠, 백인 농촌음악, 컨트리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 초기 로큰롤은 주로 피아노나 색소폰이 주악기로 사용됐는데요.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기타를 추가하거나 주 악기를 기타로 대체합니다. 60년대에 로큰롤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로큰롤의 인기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로큰롤은 단순한 음악 양식을 넘어서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생활 방식과 패션, 사고방식, 언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하워드 헌치베리의 Lonely Teardrops, 쓸쓸한 눈물방울 듣고 오시죠. 미국에서는 1958년에 멕시코계 미국인 가수 리치 밸런스가 로큰롤로 편곡한 라밤바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라밤바는 멕시코의 민요로 멕시코 항구 도시 베라크루스 지역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베라크루스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춤 음악으로 사용됐는데요. 음은 매번 동일하지만 가사는 연주자마다 다르죠. 1987년 영화 라밤바에서 멕시코계 미국 록밴드 로스 로보스 버전의 노래가 주제곡으로 쓰였는데요. 영화의 수록곡 라밤바, 도나를 로스 로보스가 리메이크하면서 1987년 빌보드 차트 앨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리치 밸런스의 Come on, let's go, 어서 가요. 로스 로보스의 목소리로 듣고 옵니다. 로큰롤의 황금기인 1950년대 미국, 가난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한 멕시코계 미국인인 리치 밸런스의 성공과 사랑, 그리고 불꽃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루면서 경쾌한 로큰롤을 바탕으로 연인과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죠. 영화 라밤바는 전형적인 음악 영화인 동시에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술과 마약을 밥 먹듯이 하는 이복형과 어머니와의 일화도 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리치와 밥은 아버지가 다를 뿐더러 서로의 재능이나 성격까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음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생과 달리 밥은 만화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지만 주변에서 알아주는 이가 없죠. 결국 동생이 성공할수록 박탈감에 시달리며 질투하지만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합니다. 리치는 1959년 17세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많은 곡을 남기지도 못했는데요. 그의 곡은 3-4개의 단순한 코드로 구성됐지만 흥분을 자아내는 기타 연주와 창법 스타일로 후대의 록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라밤바 수록곡 중에서 Framed, 누명 쓴, 함께 들어보시죠.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minding my own affair. Two policemen grabbed me unaware. Says your name Henry, and I says why show. Says you're the boy I've been looking for. In that line, I knew I was the victim of someone's evil plan. When the stool pigeon walked in and said, "There's your man," I was praying. I was praying.
like you and me. Man, that cat done give me one but the third degree. Says, where were you on the night of July 19th, 1953? Oh, man, I was home just a tweedledee.
영화 라밤바를 본 관객들은 라밤바 전주가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음악가가 안타깝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 최고의 음악 영화다. 담담한 빛깔로 꽃다운 청춘을 그려낸 수작이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라밤바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예간지 시카고 선타임즈의 평론가는 이 영화는 로큰롤 스타의 짧은 인생을 진심 어리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미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정말 존경할 만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로스 로보스의 샬리나, 샤를리나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라밤바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치 밸런스의 형인 밥이 리치가 사고로 죽은 후 혼자서 이렇게 말하죠.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난 여전히 네 형이야. 또 리치가 형 밥에게 한 말입니다. 난 스타가 될 거야. 왜냐하면 스타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로큰롤 라밤바 열풍을 일으키며 1950년대 청춘들의 마음과 사랑을 노래에 고스란히 담은 영화 라밤바였습니다. 끝곡으로 라밤바 수록곡이죠. 리치 밸런스의 곡입니다. Oh My Head, 오 내 머리, 루스 로보스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독일 가수 클라우스 슐츠는 이것은 잠들지 않고 꾸는 꿈이다 라고 말하고, 미국 야구선수 존 윌슨은 이것은 세계 공통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작가 색스피어는 이것을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듯 사랑을 가져다주는 세계의 공통어, 바로 음악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에 비유한 곡, 음악, 음악, 음악이라는 제목의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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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브루어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1960년을 물들인 발라드와 포크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켄터키주 출신 돈 에벌리와 필 에벌리 형제로 결성된 포크 음악 그룹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음악인이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가족과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50년대 중반쯤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앨범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카덴스 레코드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카덴스와 손을 잡고 1957년에 발표한 잘가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Bye Bye Love는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히트곡 행진의 서막을 열었고 또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흥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960년에는 캐시의 광대라는 제목의 캐시즈 클라운이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저기 캐시의 광대가 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가사에 캐시즈 클라운은요. 캐시란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에 관한 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 남자를 주변에서는 캐시의 광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시가 그 남자를 얼마나 함부로 막 대하는지를 모두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캐시의 광대라고 부른 건데요. 에벌리 브라더스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도 800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울 만큼 에벌리 브라더스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 형인 돈 에벌리가 고등학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벌리 브라더스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는 캐시즈 클라운은 이후 그룹 비틀즈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은요. 제발 제발 나를 이라는 제목의 Please Please Me가 바로 그 영향을 직접 받은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1960년 워너브라더스 제작사와는 100만 달러의 10년 계약이라는 당대 팝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던 유명 가수 에벌리 브라더스의 캐시즈 클라운이었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들어볼 다음 1960년 히트곡은요. 147cm라는 서양인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키로 거대한 음악 세계를 평정했던 브렌달리의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I'm Sorry라는 곡인데요. 힘있는 목소리에 애절한 창법이 더해지면서 노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I'm Sorry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I'm sorry, so sorry.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부디 내 용서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사의 I'm sorry 브렌다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애절한 발라드풍의 노래에 적합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 브렌다리는 이 곡이 유행했던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이 25개가 넘는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60년대 초 가장 유명한 여성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폭발적인 목소리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TV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신 I am sorry 이 노래 역시 10대였던 15살 때 발표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슈퍼히트를 기록했고요. 영국 팝 차트에서도 12위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곡이었어요. 브렌달리의 I am sorry까지 함께 했고요. 끝으로 1960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연주곡이에요. 퍼시 페이스 악단의 A Summer Plac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960년 히트곡들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는 14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본래는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연인들뿐만 아니라 친구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카드나 선물을 주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많이 이용되는 선물 중 한 가지는 초콜릿 캔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앞두고 판매되는 초콜릿의 양이 총 2만 8천여 톤, 소비하는 돈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 초콜릿 기업 허시스를 창업한 밀튼 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시는 오늘날 세계 최대 초콜릿 식품 기업의 하나입니다. 허시는 국제적으로 세 군데의 공급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콜릿바, 허시스 키스, M&M, 킷캣 등 80여 가지의 캔디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제적으로 허시 제품의 매출액은 80억 달러에 달했고 정규 직원의 수는 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총 본부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허시에 있습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허시사에서 만들어지는 캔디의 양은 1년에 약 50만 톤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기업을 건설한 밀튼 허시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돌려준 기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밀튼 허시는 1857년 펜실베니아주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종파는 사회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밀튼은 나중에 전 재산을 교육과 문화, 자선 사업에 바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밀튼 허시의 가정환경은 그다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부모들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은 밀튼이 1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튼은 12살 때까지 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는 한 독일어 신문사 일꾼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자를 기계 속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자 신문사 주인은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밀튼은 랭커스터 시에 있는 캔디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밀튼이 초콜릿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거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튼은 캔디 제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밀튼에게 캔디 가게를 열어보라고 권했습니다. 18살 때 밀튼은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필라델피아로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려 6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밀튼은 아버지가 있는 서부의 콜로라도로 가 그곳에 있는 한 캔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건 캐러멜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과자였습니다. 밀튼은 거기서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도시 뉴욕과 시카고에서 캔디 가게를 열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결국 빈손으로 고향인 랭커스터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밀튼은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랭커스터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덜 끈적거리는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인 수입업자가 밀튼의 캐러멜을 맛보더니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그 후로 밀튼의 캐러멜은 차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밀튼의 캐러멜 회사는 펜실베니아주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하고 이어 전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캐러멜 하나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초콜릿 캔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가 밀튼 허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the face of a kid eating a Hershey bar. 그 박람회에는 독일에서 만든 초콜릿 기계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밀튼은 미래의 캔디는 초콜릿이다 생각을 하고 그 기계를 샀습니다.
밀튼은 운영하던 캐러멜 회사를 팔고 펜실베니아의 옥수수 농장과 목장지대에 넓은 땅을 사 초콜릿 공장을 차렸습니다. 밀크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신선한 우유를 주변의 목장에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인력이 함께 사는 조그마한 도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도시가 바로 펜실베니아주 허시입니다.
마을의 많은 주택들은 밀튼 자신이 직접 돈을 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숙소를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허쉬 타운에는 우체국도 들어서고 기차도 연결됐습니다. 동네에는 전차를 운영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쉽게 해주었습니다.
Hey guys, it's Melanie and today we are at Hershey Chocolate World. In our Chocolate World in Hershey, Pennsylvania.
과감한 그의 대규모 투자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캔디의 맛을 내는 비결은 카카오 열매에 무지방 우유를 섞어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허시사는 결국 세계 밀크 초콜릿 캔디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Great American
밀트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보수도 후하게 줘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이익금을 직원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시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과 그 회사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밀튼 허쉬는 40세가 넘는 나이에 캐서린 스윈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메노나이트인 허쉬 집안에서는 로마 가톨릭인 캐서린 스윈이와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결혼 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아이 없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튼 허쉬는 일생 동안 재혼하지 않았고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보곤 했습니다. 부인은 죽기 전 남편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부인과의 약속대로 허쉬는 고아들을 위해 전액 무료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허쉬는 자신의 주식을 학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남녀,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하는 학교로 발전했고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00여 채의 집까지 지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병원도 설립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밀튼 허쉬 메디컬 센터가 바로 허쉬 재단이 설립한 곳입니다. 현재 이 메디컬 센터는 의과대학과 함께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1930년대 전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 때도 허쉬는 오히려 허쉬 호텔과 스포츠 센터를 짓는 공사를 벌여 그 직원과 허쉬 마을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허쉬는 미군 장병들을 위해서 초콜릿 바를 기증했습니다. 허쉬의 초콜릿은 D레이션으로 미군들에게 공급됐습니다. 허쉬의 말년 그의 기업은 미국 밀크 초콜릿의 9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허쉬는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부자였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수수했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못했지만 그가 세운 학교에는 최고의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 허쉬는 캔디 제조 공장은 물론 문화센터, 공연장, 놀이공원 등으로 미국의 유명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가로등은 허쉬의 키스라는 초콜릿 캔디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저곳에서 초콜릿 향내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캔디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는 1945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허쉬 자선 기금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금인 허쉬 트러스트의 자산은 2019년 기준 약 17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밀튼 허쉬는 여전히 이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상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밀크 초콜릿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밀튼 허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